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정보 타임 프로 담당 박민걸입니다. 오늘은 전통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추석 연휴를 맞아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즐겁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연변 무형문화재 보호 전문가 소조 성문인 민속문화 전문가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인 추석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조국과 함께한 분투의 70성상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 기자는 일전에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고문이며 연변 무형문화재보호전문가소도 성문인 민속문화전문가 박용일 선생님과 전화연결을 갖고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인 추석의 유래와 추석문화보호전승 등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아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추석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음력 8월 15일 우리를 한가위 날 혹은 또 추석, 가래일, 중추석으로 부르는데 여기에서 그 가위란 말은 가을이 중간이란 말이고 한가위란 말은 큰 명절이란 그런 말로서 길삼놀이인 가래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추석이란 말은 중국 유가 경전인 4개에서 봄철에는 앞선 해를 향해 제사를 지내고 가을에는 저녁 달을 향해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추석이 다른 이름인 중추절은 가을을 초추, 중추, 동추 이렇게 석 달로 나누어 가운데 달인 음력 8월에 들었다고 하여 붙은 그런 이름입니다. 또 중추, 초중 칠석, 월석 등 말에서 중추의 축자와 월석이 석자를 따서 추석이라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런 그 추석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삼국시기 유리왕 부분에 기재된 내용에서 비롯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육부를 정하고 해를 달아서 편을 만들고 음력 7월 16일에 시작하여 날마다 구의 뜰에서 길쌈을 하게 하다가 밤 10시경에 피하고는 했는데 이를 둘의 길쌈, 모시 둘의 돌개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력 8월 15일에 쌓아놓은 길쌈이 많고 적은 것을 전주 진편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서 이진편에 살해하게 하였으며 이때 그 노래와 춤을 비롯한 오락이 함께 벌어졌는데 이것을 가배라고 합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설에 의하면 추석 명절은 달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이라는 뜻을 살펴보면 가을철에 저녁달을 향하여 제사를 올린다는 뜻으로서 추석의 유래는 고대 시기 달에 대한 조상들이 숭배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민족이 이 추석 명절에 종사하는 이런 중요한 활동들을 본다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추석이라고 말하면 모두의 일에 우리 무엇 떠올린가 강강솔레라는 춤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하룻밤에 추던 소박하고 원시적인 생태를 지는 이 춤은 임진왜란 시기에 리순신 장군과 관련이 있다고는 하나 그에 앞서서 사람들이 월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면서 놀던 오락 행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날 조상들에게 그 제사를 지내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민속 행사가 있습니다. 민속 경기로는 쥐약의 씨름, 은혜의 뛰기, 늘뛰기, 갈쏘기, 줄다리기 등이 있는데 지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답니다. 또 우리 민속놀이로는 벽싸움, 솥싸움, 소놀이, 강강설레, 가마싸움, 반복이, 올개심리 등이 있습니다. 또 그 추석에 그 우리 빼놓은 것은 추석빔미입니다. 추석빔미 유래는 추석에는 속설이 생성벽사와 맥을 함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날 아침에 설빔을 하고 조상에게 사례를 지내고 어른들에게 그 새해 인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서 추석 때 역시 사례를 올리고 가족들이 만나 인사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 것과 함께 평소와 다르게 정갈하고도 또 아름다운 그 모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겨울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서 기후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포근한 옷 한 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석빔은 절빔과 마찬가지로 사계적 필요성과 더불어 기후 환경적 필요성에 따라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추석하면 사실 우리 청년은 한 이런 활동들이 빠질 수 없는데요. 우리들이 올바른 이런 제사 방법 혹은 성묘 방법을 수립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예, 제가 위에서도 말했지만 추석날 추석빔 다음에 이어진 첫 번째 행사는 사례를 지낸 일이랍니다.
네.
사례는 보통 아침 7시쯤 진행이 하는데 수확한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조상에게 그것을 먼저 천신한 다음 집 식구들이 모여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차례상에는 경우 햇살로 밥을 지어서 올리고 늑 대신에 송편을 올린대요. 상을 차리는 방법은 재물이 많으면 7줄이고 적으면 5줄인 바 5줄로 그 놓을 경우에는 맨 앞줄 즉 신이로부터 제일 가까운 곳에는 숫자를 놓고 두 번째 줄에는 밥과 국을 놓으며 세 번째 줄에 적을 놓고 네 번째 줄에 반찬을 넣으며 다섯 번째 줄에는 과실을 놓습니다. 이 밖에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말하면 그 홍동백서, 어동육서, 동두섬이, 좌포우회 이런 순서로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묘를 가는 게 성묘란 말 그대로 묘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후손들이 자손이 된 도리로서 마땅히 자기 조상의 묘가 무사한지 수시로 가서 살피는 그런 행위에서 성묘가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묘 아래 가서 풀을 베는 것을 벌초라고 합니다. 추석이 되어도 벌초를 하지 않은 무덤은 자손이 없어서 임자 없는 무덤이거나 자손이 있어도 불효하여 조상의 무덤을 돌보지 않는 그런 경우로 남이 웃음거리로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기 때문에 추석이 되면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가지고 고래함 보관소에 가서 고래함을 찾아 내다 놓고 돌아가신 분을 기리면서 구모를 하는 것이 보편화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석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좀 월병을 즐겨 찾는 이러한 형태인데요. 그 추석의 전통적인 음식으로 월병을 꼽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명절이 그 대표적인 음식은 중국에서는 월병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조선족들이 대표적인 음식은 주야의 소고기국과 송편입니다.
아, 네.
또 그 지방에 따라서 그 녹두나물국을 음식상에 올리는 그런 지방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중국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한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추석에는 반드시 월병을 먹는 것이 전통인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타민족이 우수한 전통 음식 문화를 실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좋은 표현이지만은 우리 민족이 전통 음식인 송편과 소고기국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추석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도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족 추석 자체가 지금 국가급 무형유산에 등재돼서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추석에 행해지는 행사와 놀이, 음식 부분에서 많은 그런 항목들이 국가급, 성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추석에 행해지는 그 민속놀이를 보면 여러 가지 유익하고 다양한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체에 유익한 체력 단련놀이, 머리를 쓰면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지능 결합 놀이, 어린이들이 심신건강에 유익한 어린이들 놀이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간발굴 사업을 통해서 정리되거나 전승되고 있는 민속놀이 항목이 근 천여 가지에 달합니다. 우리 그 조선족은 유관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된 후 당과 정부에서는 민족사업이 발전 고도로 되는 조치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정식 체육 종목 평원과 경기대회를 조직하는데 축구, 배구, 육상경기와 같은 현대 스포츠 항목에 씨름, 그근의 널뛰기, 밧줄당기와 같은 민속놀이 항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개혁개방 이후 민족 전통 문화가 날 따라 형성해지면서 한때 그 사그라졌던 항목들이 발굴되고 또 회복되었습니다. 씨름, 그네, 늘뛰기, 줄다리기, 장기, 윷, 수천놀이, 화투놀이 등 전통 항목이 이미 국가급,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활쏘기, 태권도 등 무술 연마 항목도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팽이치기, 연날리기, 썰매타기, 계기차기, 실뜨기, 무릎싸움, 다마치기, 불렁쇠 돌리기 같은 어린들이 놀이도 일정한 범위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용마유산으로 등대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하면 소싸움, 실뜨기, 반보기, 올개심리 같은 항목들이 언영 우리 무용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관 부분에서 이 방면에 중시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석의 이런 찬란한 우리 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을 하려면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수한 전통이 담겨져 있는 조선족 주석문화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폭적인 지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중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것은 주석문화를 보호하고 전승하면서 계승하는 것을 통하여 중화민족의 대가정이 이뤄낸 조선족의 우수한 민속 문화 역사와 전통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과 더불어 후대들에게 대대손손 우수한 전통을 전승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조선족 전통의 주석문화가 잊혀져가고 있는 현실에 대비하여 아이들로부터 결과하여 중세에 오면서 조선족 주석문화를 알리고 전승하는 데 모를 박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 경제 시대에 맞게 주석 관련 용품이나 음식 등이 상품화한 산업화를 실현한다면 주석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전승 보완 뒤 유력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주석은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입니다. 박용일 선생님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조선족의 우수한 주석 문화는 국가급, 성급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민족의 찬란한 추석 문화를 보호하고 전승하는 데 힘을 이바지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중앙인민방송국 출발 정보타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세종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며 중앙민방송국 조선어방송은 그 사이 민족지역, 민족사업이 가져온 천지개벽의 변화와 눈부신 성과를 기록하고자 특집 조국과 함께한 분투의 70성상을 기획했습니다. 오늘은 새시대 선봉의 일환으로 상해시 복단대학 생명과학학원 전철학 교수에 대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상해에서 70-80년대생 과학연구일꾼 시리즈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상해복단대학 생명과학학원에서 교수로 재임 중인 전철학 교수와 만났다. 하루 전 국가자연과학기금 항목 평가회의를 하고 상해로 돌아오자 바람으로 전철학 교수는 기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전철학 교수의 사무실에서 우리는 어릴 적 수학신동에서 좀차 과학자의 꿈을 이룬 그의 성장 과정에 귀를 기울였다. 1973년 전철학 교수는 영정시 계산톤진 광종대대에서 일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중학교 수학교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나 전철학 교수는 어릴 적부터 수학에 남다른 애착을 가졌었다고 말했다. 갓 소학교에 입학한 그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누나의 수학 교재를 손에 들고 수렬 조합과 같이 기초가 없어도 리헤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심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도 여느 어린이들과 다를 바 없이 두 누나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며 애꿎은 장난을 즐기던 개구쟁이였다. 그러던 그가 3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화룡 동성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화룡 여기는 좋았던 게 농촌 학생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경시대회가 있으면서 그 수학 경시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농촌에 있을 때는 이런 경시대 그런 거는 몰랐고요. 그때는 뭐 특별히 게임이나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오히려 수학을 어떤 재미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오히려 풀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성취감 같은 걸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에 오히려 매료돼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아서 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에는 방학 같은 때에는 아버지가 중학교 선생이니까 사무실이 있는데 방학에는 사무실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혼자 가가지고 수학 문제 같은 걸 제법 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하면서 전철학 교수의 학구열은 전례 없이 높아지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문제집이란 문제집은 모두 찾아내 풀고 냈다. 선생님의 참고서를 빌려보는 것도 다반사였다. 5학년 때는 수학 선생님으로부터 중국으로 번역된 일본 수학 도서를 빌려보게 되었다. 하지만 책이 너무 두터웠던지라 누나가 나서 손으로 모든 내용을 베껴주었던 덕에 전철학 교수는 매일 그 문제들을 푸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연변조선족 자치주 중학생 수학 요청 경시대회에서 그는 1등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 이듬해에 열린 전국 중학생 수학연합대회 선발대회에서 그는 선발 자격은 가졌지만 등수가 크게 떨어졌다. 처음으로 닥쳐온 시련이었다. 구지옥에 불타 있었지만 자료가 부족했던 그는 학교의 공개 수업 시간에 우연하게 알게 된 화룡현 교육국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기로 작심했다. 수학 자료를 보내줄 수 없는지 문의하는 한 중학생의 절절한 부탁은 교육국 관계자의 심금을 울렸다. 그분의 도움으로 전철학 교수는 전국 중학생 수학연합대회를 한 주일 앞두고 화룡 5중에서 그 학교 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에는 자료가 너무 많았다. 그는 한 주간 학교 당직실에서 주숙하면서 코피가 터질 정도로 열심히 문제풀이에 전념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대회에서 전주 1등의 성적으로 연변 1중에 추천되는 행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수학 경시대회를 거쳐 연변 1중에 추천된 학생들은 여름방학 기간 고중 3학년의 수학 과정을 모두 마치고 수학 경시대회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해 9월 전국 고중생 수학 경시대회에서 전철학 교수는 길림성 2등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늘 순탄치만은 않았다. 고중 2학년 때 참가한 전국 고중생 수학 경시대회에서 그는 예상대로 좋은 성적을 따내지 못했다. 성적은 오히려 그 전에보다도 낮았다. 이 길을 견지해야 할지도 고민했었지만 그는 결국 한 번 더 노력해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해 열린 전국 고중생 수학 경시대회에서 전철학 교수는 길림성 1등, 전국 19등의 성적을 따내었다. 이 대회를 바탕으로 그는 북경에 가서 세계 올림피아드 훈련 선발 대회에 참가하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선발 대회에서 15등까지 입선된 선수들은 중국을 대표해 세계 올림피아드 수학 경색 준비 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다. 전철학 교수는 비록 30등의 성적으로 여기에 입선되지는 못했지만 그해 연변 1중에서 유일하게 북경대학 화학과 전공에 추천되는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대학에 와보니 모든 게 낯설었다. 특히 언어가 문제였다. 고중까지 줄곧 조선어로 공부를 했었기에 개념 중의를 접하는 데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반에서 학습위원을 맡게 된 전철학 교수는 기종시험에서 전반 30명 중 16등의 이름을 올렸다. 기말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따내기 위해 나름 열심히 공부했었지만 결과는 25등이었다. 고중까지만 해도 줄곧 학년에서 앞자리를 차지했던 그한테 이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심지어 공부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었다. 그는 선배들을 찾아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 선배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으면서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견지하기로 작심했다. 전반 성적은 중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수학만큼은 전학년 140명 학생들 중 늘 3위권 안에 들었다. 이는 그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다. 1997년 북경대학을 졸업한 전철학 교수는 한국 유학의 길에 올랐다. 대학 3학년 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의 한 교수와의 연이 이어져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다. 전공 분야는 환경미생물이었다. 본과 시절의 전공은 아니었지만 그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주동적으로 생물과학과 환경공학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대학 4학년 때는 정화대학 환경학과의 조선족 학생을 통해 그 분야 교수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고 그 후 1년간 청화대학에서 직접 실험에 참여하면서 결국 졸업 논문도 청화대학에서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철학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7년 반 동안 석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주요한 연구 분야는 미생물을 이용한 중금속 독성 필수의 처리였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어떤 미생물들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분자 생물학적 방법들을 접하게 되었고 또 이런 방법들의 문제점도 알게 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는 훗날 그가 해당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연구인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밑거름으로 되었다.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복단대학으로 오게 된 계기도 우연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한국에서 열린 한중일 생물정보학 컨소시엄을 방청하러 간 그는 복단대학의 조국병 원사를 만나 자신의 연구 분야를 소개하게 되었다. 조국병 교수는 메타지노믹스는 좋은 연구 분야라고 표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거둔 성과로 교수는 어려우니 강사로라도 복단대학으로 올 생각이 없냐고 권유했다. 전철학 교수는 흔쾌히 동의했다. 2005년 8월 전철학 교수는 유학생활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상해에 처음 왔을 때는 강사 신분이었기에 조건이 매우 차했다. 기숙사에는 에어컨이 없어 여름에는 습기를 동반한 더위에 시달려야 했고 겨울에는 난방이 없는 원인 때문에 추위를 이겨내야 했다. 변변한 사무실도 없었다. 그는 미생물을 배양하는 실험실 한켠에 책상을 놓고 연구를 시작했다. 작은 용기부터 하나씩 장만하면서 실험과 연구에 정진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스트레스도 적지 않게 받았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복단대학에서도 저희가 따로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없어가지고 미생물 배양하는 공간에 책상 놓고 거기서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스트레스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 뭔가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는 자에게 성공은 늦게 찾아올 수는 있어도 절대 외면하지는 않는 법이다. 복단대학에서 근무한 지 2년 남짓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발표한 혐기성 암모니아 산화 미생물에 관한 논문은 당시 환경미생물 분야의 탑 저널로 손꼽히던 환경미생물 저널에 실리게 되었다. 그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섯 번째 혐기성 암모니아 산화 미생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도 발견된 혐기성 암모니아 산화 미생물은 이 다섯 가지가 전부다. 이 논문은 다른 사람들의 논문에 300회 이상 인용되었으며 교재에까지 반영돼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을 계기로 전철학 교수는 강사로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교수 직함을 따냈고 다시 5년이 지난 2011년에는 정교수로 발탁되었다. 더 이상 사무실을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만의 실험실도 갖추게 되었다. 현재 그는 미생물 생태학 분야에서 미생물의 다양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여 예전의 연구에서 잃어버렸던 새로운 미생물들을 찾아내는 연구를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를 질산으로까지 완전히 산화하는 완전 질화균을 농축해내 중국 자연과학기금회의 중대연구계획의 지원을 받아 이 균의 분리와 특성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전철학 교수는 SCI 논문을 60편 이상 발표했다. 이외에도 그는 연구 분야에서 적지 않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존슨 앤 존슨 회사와 손잡고 피부 미생물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잇따라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나이와 엄마가 어린이 피부 미생물에 주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 결과는 피부병 연구 분야의 톱 저널에 올해 8월에 온라인으로 발표되었다. 비록 수학과 화학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미생물들이 혼합된 환경 샘플 중에 거대한 유전자 염기 서열들을 분석하는 메타게놈 연구에서 그의 수학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미생물에 의한 물질 변화 연구에서 예전의 화학 전공 기초가 엄청 도움이 된다면서 전철학 교수는 현재의 여러 분야 지식이 결합된 융합 연구에서는 예전에 배웠던 지식과 사고방식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얘기했다.
강조하는 게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물이 한 층이 아니라 우물에서 자기가 나왔다 하지만 실제는 또 밖에 또 하나의 우물 안에 자기가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 분야에서 발전이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거기서 희망 포기하거나 혹은 안 된다고 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떤 여기에 제한을 안 집어받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도전할 때 원래 있던 우물에서 뛰어나올 때 과학 발전이라는 게 또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걸 이렇게 많이 학생한테 강조합니다.
전철학 교수는 늘 학생들에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그는 기계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적인 세계관, 사고방식을 키우도록 이끌어줌으로써 시야를 더 넓고 더 멀리 내다보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릴 적 수많은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상을 수상했던 그였지만 자신은 결코 총명한 학생이 아니라 거북이처럼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이었다고 전철학 교수는 말했다.
고중 때엔 또 저희들 수학반에 있으면 제 느낌상으로도 제가 아주 총명한 거기에는 속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꾸준하게 어떤 어떻게 보면 좀 거북이처럼 좀 속도는 느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래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지금도 저희 분야에서는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에 비하면 제가 속도는 느리지만 그냥 꾸준히 예를 들면 10년, 20년 하게 되면 이 분야에서는 확실한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큰 꿈이라기보다는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게 뭐 꿈이라면 꿈이고요.
쉼 없이 꾸준히 달려온 지난 날을 뒤로 한 채 전철학 교수의 인생 제2막이 더욱 화려한 변주곡을 울려주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새시대 선봉 특집 방송 복단대학 생명과학학원 전철학 교수에 대한 특집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해설의 해연 아나운서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출발 정보 타임에서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이 박민걸이었습니다. 내일은 다양한 군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황민 방송국입니다. 진달래의 고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달래의 고향 금요일 문학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이 인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전통 명절인 추석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추석 후 국경 연휴가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고향 방문이라든지 휴일 관광은 모두 이때 진행되곤 합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추석보다 국경 연휴가 더 중요하게 간주됩니다. 반대로 한국은 추석이 최대 명절입니다. 이때면 늘 고향으로 가는 고속도로들이 막혀 복세통이 터져 난리 나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